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참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 왕국 건축하는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고 우리 앞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무려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세운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밀로와 또 예루살렘 어떤 성벽을 아마 새롭게 또 건축한 것 같고 하솔 무깃도 게셀을 건축했다고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거기에 밀로라는 곳은 아마 예루살렘 동쪽 언덕 어딘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이는데 아마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다윗 시대에 비해서 더 넓게 확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로라는 걸 이를테면 우리 왜 전주도 신시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효천지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는 그냥 언덕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도시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밀로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동쪽에 있는 그 언덕을 가리키는 지명인데 아마 그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거기가 이제 일종의 신도시처럼 더 넓게 확장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더 새롭게 쌓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솔, 무깃도, 게셀은 하솔은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금도 큰 유적이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하솔은 갈릴리 북부 지역을 관리하는 곳이고 무기또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조금 밑에 있는데 정말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고 게세일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대전쯤 되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해변길로 내려가는 또 중앙 산악지대 뭐 이런 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이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거기에 다 요새를 세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게셀은 바로왕이 솔로몬에게 제공한 혼수품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16절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래서 마치 솔로몬은 이제 그 바로 왕의 딸에게 장가를 들 때 이제 어떤 선물을 받은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곳저곳에 요새를 많이 건축했는데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둘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게셀 아레베토로 나오고 바알락 그 땅의 둘에 있는 다드몰이라는 표현이 18절에 나오는데 이 다드몰은요 지금으로 치면 저기 레바논 지역인데 나라로 따지면 고대 사회에는 이게 시리아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팔미라라고 하는 도시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저기 만주벌판 한가운데 이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무역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치세가 얼마나 확장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가 이 어떤 기병이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요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제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군량미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국고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병거성 마병의 성이라는 것은 병거를 보관하고 또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요새를 세웠다는 것은 요즘 우리로 치면 무슨 탱크 부대, 미사일 부대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 병거를 끌고 전쟁할 수 있는 군대가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병거는 이게 철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병은 전쟁이 없으면 그거를 다 평소에 그냥 먹여 살리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댈 수 있을 만큼 솔로몬이 부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욱이 솔로몬은 거의 20년이면요 솔로몬이 40년을 왕노릇 했는데요 자기 통치 기간의 거의 절반을 어떻게 보면 이 건축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이 건축 사업을 하는 것이 힘 있는 왕의 그 특징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건축 사업을 하려 그러면 그만큼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일꾼을 많이 부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만한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또 그만큼 일꾼을 들일 만한 일으킬 만한 이제 그런 능력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이 일꾼을 부렸는데요, 노예들을 부렸어요. 20절과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이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나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사기 읽으면 이 사람들이 거의 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가시가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을 거의 20년에 걸쳐서 노역을 강제 노역을 시킬 만큼 아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시대 이래로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통제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이 열왕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이 남아있던 사람을 노예로 삼은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건지 비난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 또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이 또 신명기의 법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강제노역하고 노예 신세였는데 그래서 거류민들을 그런 객들을 이렇게 학대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은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인지 비난하는 것인지 애매해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열매였다고 앞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히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세웠던 거죠. 히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히람에 대한 일종의 예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히람이 그 땅을 보러 와가지고는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부울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가부울이라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람은 솔로몬이 성읍 20곳을 이렇게 내어주었는데 어딘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했지만 여튼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갈릴리는요 민물 호수거든요. 갈릴리는 저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갈릴리 바로 위에는 훌레 호수라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일종의 거대한 늪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은 사시사철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 아래로는 거의 1년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인근은 사시사철 푸르른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 제일 좋은 지역에 있는 아주 제일 비옥한 곳에 있는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레바논은 그보다 더 위쪽에 있는 산지, 산악지대에 있는 땅이었고 그 아주 푸른 나무로 뒤덮인 곳에 익숙했던 두로왕 히람이 볼 때는 그 비옥한 갈릴리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어떤 외교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20곳 성읍을 내어주고 그리고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변호했다. 120달란트는 거의 4톤쯤 돼요. 금이 4톤이면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또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해외 무역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빌이 어딘지는 몰라요. 아마 동부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쯤 될 거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연해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에시온 게벨은 홍해를 거쳐서 이렇게 인도양으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항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시온 게벨에서 이제 배를 만들어가지고 해외로 보냈는데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왔다. 어마무시한 금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신 기업이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딱 정해놓은 거거든요. 동서남북 성읍의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신 기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자기 땅이나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자기 땅이나 되는 것처럼 이방인 왕에게 성읍 20곳을 내어준 이것은 솔로몬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렇게 기업을 팔아도 형제가 와서 기업을 물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고 넘길 수도 없는 그런 땅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을 제비 뽑아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어떤 가문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그 갈릴리 지역에 어느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마치 자기 영토나 되는 것처럼 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내어준 이런 것은 성경을 읽는 또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방인에게 줄 수가 있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일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이게 좋은 일인지 이게 나쁜 일인지 선악 판단이 애매한 그런 일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 솔로몬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큰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고 또 보너스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서 솔로몬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입장에 서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그거요, 상당히 세속적일 때가 있어요.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을 쭉 기록했을 때 이거를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부자 되고 많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강한 힘을 가진 솔로몬이 여전히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아마 해마다 세 번은 유월절이나 또 이 맥추절이나 또 초막절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세 차례 절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요. 25절 마지막에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지금 벌써 몇 번째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 번 지금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고 말하는데 9장 25절에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 표현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기에는 솔로몬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힘은 이를테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두로에게 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힘은 여러 요새를, 이 아주 전략적 요충지에 아주 거대한 요새를 건축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힘은 이를테면 그 미처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노예로 부릴 수 있을 만한 힘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해외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우리는 해외 무역 별거 아니지만요. 고대 사회에는 큰 배를 지어가지고 멀리 내보내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어떤 항해술 또 배를 짓는 그 실력 이런 거 부족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먼 바다로 나가는 거는 엄청 위험한 일인데 솔로몬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만큼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진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을 다 끝냈는데, 왕궁 건축을 다 끝냈는데, 그리고 봉헌식을 잘 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거죠. 네가 정말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전히 온갖 일에 순종해야 된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진짜 능력, 진짜 힘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나오는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지 몰라요. 화려한 건물, 신도시, 든든하게 세워지는 성벽,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뭐 이런 거 보면서 와, 저렇게 큰 군대를 이렇게 거느릴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정말 거대한 힘인가, 뭐 얼마나 큰 세력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내일 본문 보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힘을 사모해가지고 멀리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대한 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진짜 힘은 그런 거룩한, 그런 거대한 성벽을 짓는 뭐 그런 데서부터 남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할 만한 뭐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고 우리가 비록 누릴 수 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이면 그것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진짜 힘이고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거든요. 그러니 솔로몬은 아름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거대한 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런 거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